아니, 녹음하는
아, 녹음의 왕 얘기하자고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이미 얘기를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사실 전 녹색의 왕에 대해서 짓불도 모르는 거였나 봐요. 제피님.
아, 죄송합니다.
저는 녹색의 왕이 뭔지 모르는 인간이니까 얘기해 주시죠.
영신의 프리토킹 라디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보셨습니까?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의 진행자 융싱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2015년 11월 6일 금요일이고 33화 포스트 아포칼립스 편 2부를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업로드하기 전에 네, 댓글 읽고 음악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올리고 나서 10월 24일날 슈찡님께서 중간고사는 잘 본 것인가?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뭐 시험기간 중에 제가 방송을 못 올린다고 했었는데 이때 조금 그동안 조금 짬짬이 편집해놨던 거를 모아서 올렸었거든요. 뭐 중간고사가 안 끝나긴 했었지만 뭐 이런 댓글도 달아주시고 기억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월 27일날 크라이시스님이 와 정말 오랜만에 융프라를 듣네요. 융킹이님께서 올릴 때마다 듣고 있기는 하지만 자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융프라 화이팅! 이라고 얘기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되게 해맑게 맞아주시니까 힘들게 업로드를 했던 보람이 있네요, 저도. 저도 최대한 자주 올리도록,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덕후라님께서 10월 27일날 댓글 달아주셨는데, 아포칼립스 1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무려 니헤이츠토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각 잡고 들었습니다. 중딩 때부터 블레임을 시작으로 노이즈, 바이오메가까지 다 사서 봤었죠. 당시 만화가 지망생이었던 저에게 블레임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주인공 키리이가 내 단말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찾아선다는 내용만 기억하고 있지만요. 아, 블레임의 히로인은 꽤나 모해했던 것 같아요. 금발에 장신의 사이보그 같은 히로인이었는데 이름이 시부였던가요? 하하. 니에이츠토무는 상당히 매니악한 팬층을 가진 작가지만 취향만 맞으면 정말 매력적인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블레임은 다시 한번 정독해봐야겠네요. 융프라 추천으로 시도니아의 기사 애니도 정주행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주셨습니다. 역시 더쿠라님께서는 이제 만화 관련으로도 공부를 하시고 또 내공이 있으신 분이라서 니에이츠토무의 작품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니에이츠토무의 작품은 이 시도니아의 기사 말고 딴 거는 자세하게 본 거는 없는데 가깝게 작품들 이후에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권 취향도 타고 살짝 그로테스크하거나 좀 꿈도 희망도 없는 전개가 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 또 깐깐이 보이는 그런 캐릭터성도 있고 그리고 되게 탄탄한 설정 같은 게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작가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쓸 줄 아시는 분 같습니다. 네, 덕후라, 덕밍아웃의 진행자이신 덕후라님 댓글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에 1주년 기념 방송도 올리셨습니다. 제가 1주년 축하 그 음성 축전을 보내드렸었는데 아, 네. 이번 방송에서도 거듭 한 번 더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슈찡님께서 10월 27일날 렌아이 사큐레이션이라고 렌아이 사큐레이션 이런 그거죠? 네. 연애 서큘레이션을 아주 옛날에 아르셀님이랑 같이 이벤트 같은 걸로 공약을 걸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르셀님께서 한번 불러보는 신청곡을 받았던 것이 바로 연애 서큘레이션이었습니다. 심지어 신청자가 슈찡님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아 그때부터 저희 방송 꾸준하게 들어주신 슈찡님한테 선물이 됐으면 좋겠네요. 원래 예상하지 않았던 노래방을 갔던 거라서 급하게 뭐 USB라던가 이런 걸 못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한 건데 좀 열악하지만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27일 로아스님께서 팟빵 댓글로 와 뭐라 말이 나오지 않는군요. 개인 소장하고 싶은 오프닝이었습니다. 그동안 NTN의 매니저님께서 부르시는 신해철 버전 락 연애 서큘만 듣다가 무슨 버전이죠 이건? 진짜 연애 서큐를 들으니까 막 그냥 엄청 좋군요. 4월은 너의 거짓말은 진짜 엔딩이 너무 슬펐지요.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어요는 페이크고 사실 전날 밤새 술 먹고 자다 일어나니 시간이 다 지나가서 못 갔습니다. 레바투는 점점점 저도 불편한 기운은 있었으나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하려 해도 내 안에 흐르는 러브라이브의 피는 속일 수 없는 건가? 라는 중2병 느낌도 받았습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하면 전 에반게리온이 먼저 생각나더군요. 라도메 쪽에서도 소아온 전 점점점쯤에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 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상현실이 득세하고 있지만요. 마지막 녹음 실패 크 힘내세요 라고 되게 여러 편을 보신 종합적인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연애 서클레이션은 마음에 들으셨다면 팟캐스트 잘 소장하고 있다가 들으시면 되겠죠. 4월은 너의 거짓말은 나중에 재밌게 보셨다고 하시니까 리뷰하는 방송 저도 하고 싶네요. 포스트 아포칼립스에서 에반게리온 얘기는 당연히 나옵니다. 조금 다른 의미로 논의가 되긴 했지만요. 로아스님도 댓글 매우 매우 감사드리고 10월 28일 슈찌님께서 또 댓글을 달으셨습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면 라이트 노벨에서 인류는 멸망했습니다 라던가 블랙블릿이라던가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두 작품 전부 다 언급은 했습니다. 네, 인류는 멸망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류는 쇠퇴했습니다죠. 인류는 쇠퇴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게님이랑 리뷰한 방송이 있다 보니까 길게 언급은 하진 않았고요. 블랙블릿은 좀 그런 류의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 제법 있다 해서 좀 묶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상님이 11월 3일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특집이라니 하하, 제가 좋아하는 장르네요. 방송 중 언급된 작품들도 거의 다 좋아하는 작품들이고요. 지난번 2015년 2분기 애니 리뷰 때 시도니아의 기사가 언급되지 않아서 시무룩 했었는데 이번에 와서 언급되다니 하하하. 포스트 아포칼립스 꿀잼인 어드벤처 타임이 2부에서 언급될 것인가 점점점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아, 사실은 시도니아의 기사는 일상님이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셔서 제가 본 거예요. 그전에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는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제가 뭐 다 챙겨보지 못하다 보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일상님이 얘기하시는 걸 딱 듣고 애니플러스에서 시도니아의 기사 1기 딱 보고 2기도 그러고 보니까 일상님이 읽으셨는데 하고 2기 딱 찾아보고 이거다 한 거죠. 그렇습니다. 코믹스도 국내에 나와 있어서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한 11권 정도 나왔던데요,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으로 일상님한테 좋은 작품 추천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특집에 상당 부분 공헌을 해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드벤처 타임은 이번에 언급을 못했네요. 아쉽습니다. 언급 못한 작품들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다시 네, 트위터를 통해서도 여러가지 댓글이 있었는데 특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제 트위터에서 항상 제 방송을 들어주고 계신 귤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귤님께서 아르셀님 노래 좋아요. 이번에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낙원 추방은 포스트 아포칼립스일까요? 디스토피아일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만약 안 보셨으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네요. 저한테는 취향 저격이라 빵긋 하고 이렇게 트위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짓말처럼 이 트위터를 보고 낙원 추방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왔죠. 시험기간이었는데 심지어 또 애니플러스에서 딱 생각나서 딱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전 극장판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거 그냥 낙원 추방 하고서 딱 봤는데 이 트위터나 제 인터넷 주변에서 상당히 익숙한 그 굉장히 노출도 있으면서도 근미래적인 수트를 입은 캐릭터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노출되던 그 캐릭터가 바로 이 작품에서 나오는 캐릭터였구나 하고서 이제 딱 클릭을 했는데 심지어 두 편밖에 안 되네 하고 딱 가벼운 마음으로 봤는데 이제 그냥 그 시점에서 스트레이트로 쭉 하고 봤습니다. 여러분들 낙원 추방 굉장히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낙원 추방은 제가 모르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번 녹음 리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나중에 계기가 된다면 리뷰해보고 싶은 정말 괜찮은 작품이었어요. SF이면서도 포스트 아포칼립스 설정 있지만 동시에 디스토피아적인 내용도 내포하고 있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낙원 추방 스토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아니에요. 이거는 설명을 해야 하는 것보다 그냥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는 네,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 밖에 피드 버너를 이용하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NTN이나 페이스북 등 다양한 곳을 통해서 방송도 올리고 있고요. 해당 방송을 듣고 나신 분들의 피드백은 뭐 팟빵의 댓글이나 트위터, 네이버 메일, 블로그, 페이스북 다양한 곳을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작지만 소중한 의견 저한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뭐 의견도 보내주시고 이런 방송도 해달라고 해주시고 캐스트가 되고 싶다 연락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는 테일즈샵의 도움을 받고 방송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로 음악 듣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편이잖아요. 그럼 포스트 아포칼립스 작품의 음악을 들어야죠. 낙원 추방의 에오니안. 테일즈샵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피님,
아 죄송합니다.
저는 녹색강이 뭔지 모르는 인간이니까 얘기해 주시죠. 아, 녹색강 무슨 작품입니까?
네, 청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녹음을 시작한 줄 모르고 우리 용칭 씨가 녹음 시작이라고 얘기를 안 해줘서.
아 웃기지 마요.
예소.
이야호. 요호.
아, 그런 작품이었죠, 녹색의 왕.
아, 그런 작품이었죠. 요! 한 작품이군요.
네, 그런 작품이었죠. 요! 아, 확실히 저도, 아, 죄송합니다.
아니, 다 대표 너 때문이죠.
저 때문이죠.
아, 제가... 말해보세요. 나, 대체 녹색의 왕이 무슨 작품입니까? 저는 모르는 작품인 것 같아요.
아, 융칭 씨 왜 그러세요? 이거 그대로 쓰실 거 아니에요?
미할 거예요.
아, 녹색의 왕. 녹색의 왕.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녹색의 왕의 그 설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아포칼립스랑은 조금 다른 독창적인 설정이에요. 식물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서 그 지구의 대부분을 뒤덮고 인류 문명을 퇴보시키는
네.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막 얘네들이 너무 그 어떻게 보면 발전을 한 거죠. 그동안 나약했던 식물이 아니라 아스팔트도 뚫고
병충해도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걸 더 이상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이 뒤덮여져 있는 세상이 된 거죠. 마치 빙하기의 녹색 버전인 거죠.
그죠. 그런 느낌으로 그 전에 우리가 이용하는 대상으로서의 식물이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으로서의 식물이라는 그런 참신한 소재, 그리고 전개도 뭐 괜찮았는데 결말까지 저는 읽지 못했지만 융싱 씨 말을 들어보니 결말도 방금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깔끔하게 그래도 할 말은 좀 뭐랄까 잘 하진 않았지만 할 말은 다 한 느낌? 네. 이라는 평인데 일단 설정 자체가 저는 되게 재밌게 참신하게 봤고 제 결말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포스트아포칼립스다 보니까 또 이게 참신한 소재를 사용했잖아요. 나무라던가. 나름 여기서 디테일한 고민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이제 학자 직업으로서 융합 학문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주인공의 형이 그 대표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연구하는 연구소장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주인공한테 정체불명의 주사기를 투입시켜갖고 식물인간이 되게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그렇죠? 여기서 식물인간은 좀 다른 식물인간이긴 하지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의 유전자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그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아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설정상 무슨 게 있냐면 학자는 학자인데 뭘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 기존 최신 논문 연구를 한 최신의 연구 논문을 융합해서 현재 어떤 실용적인 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개발하는 학자예요. 주인공의 형이. 이런 학자로서 이런 학자는 사실 모든 계열의 부분에 능통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알 수는 없어도 전부 다 정통해야 되고 전부 다 응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주인공의 형이 그만큼 천재였던 거죠. 그래서 과학 분야의 융합학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착중에 보면 사회학 분야의 융합학자가 또 있어요. 걔는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으로서 정재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거든요. 나름 그런 되게 실제로 22세기라던가 그 미래에는 존재할 법한 왜냐면 워낙 학문이라는 게 다 각자 엄청나게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렇죠? 서로가 서로의 학문을 이해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설득력 있는 직업분이었고 보면은 실제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는 게 갑자기 뚱딴지같이 등장한 젊은이들이 힘을 합쳐서 싸워서 이깁니다 구조도 아니고 국가라는 조직도 엄연히 역할을 하고 있고 보면 주인공이 이런 능력을 갖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는 받거든요. 막 그런 사람들이랑 주로 행동하고 그 바람에 주로 군과 관련돼서 일을 하죠.
확실히 그런 면이 많죠. 네. 리얼리티를 신경 쓴 게 확실히 많이 느껴지는 작품인 것
진짜
같습니다.
진짜 고민을 해본 다음에 쓴 것 같은 건 있었어요. 대신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의 흐름은 충분히 타당하긴 했지만 재미적인 부분은 또 별개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달까? 박진감 면에서도 좀 덜 박진감도 있긴 했고 캐릭터적인 부분에서도 약했고 보면 주인공이랑 맨날 투닥투닥거리는 츤데레 군인이 한 명 있거든요. 맨날 걔한테 그 도청기에다 꽂아놓고 통신하는 병사 있어요. 실제로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 정도만 생각나네요. 나중에 가니까 대놓고 플래그 꽂은 티가 나기도 했고
확실히 근데 이런 참신한 설정이나 그 설정이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작품들은 캐릭터가 묻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쵸.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왜 영화 감독들도 보면 시나리오에 공을 들이면 연출이 그만큼 덜하고 시나리오가 좀 비슷하고 그냥 기존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참고한 그냥 잘 정제된 스토리면 오히려 연출에서 더 공을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화 감독들이.
그죠.
그게 되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어떻게 보면 만화도 보면 이렇게 시나리오랑 캐릭터랑 뭐 연출이랑 이런 다양한 영역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에 신경을 쓰면 나머지가 좀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런 걸 다 잘하는 작품은 간 만화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녹색 이왕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원래 이 아포칼립스, 포스트 아포칼립스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우리 융싱 씨가 오늘 저한테 제공해서 제가 오늘 정독한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그렇죠, 그 작품. 그러니까 우리 그랜라간도 잘린 거 아닌가요?
아, 그랜라간은 일단 녹색이라는 그 식물 자연 쪽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나우시카 얘기를 해보고요.
그죠.
그랜라간은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좋겠네요.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지브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환경 파괴와 인간의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해왔잖아요. 뭐 멀령 공주도 그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인데.
그죠.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도 그런 의미에서 심지어 이 작품도 한번 문명이 잘 나가다가 다 엎어지고 난 다음에 황폐화된 문명의 잔유물인 부회라는 세상이 공존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작품 중에 하나죠.
그쵸.
제가 보라고 다람계곡의 나우시카 만화책 코믹스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 극장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만화 출판사 쪽에서 지브리 작가 감독한테 이걸 코믹스로 한번 써보지 않겠느냐 제의가 들어와서 낸 소설 만화책이라고 해요. 극장판 다음에.
근데 정확히 찾아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렸던 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도 초반 권수는 있었는데 이게 극장판 이후에 그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 비판을 수용해서 이제 좀 더 후반 스토리를 수정하고 가다듬어서 좀 더 책을 써서 낸 게 이제 코믹스 완결판이라 그러고 그 전에도 코믹스로 먼저 있었다고 해요.
아 맞다.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보통은 보면 자기 작품인 것도 많지만 오리지널이 아닌 작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 나우시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영화를 만들기에 앞서서 먼저 만화로 일종의 썼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네요.
네, 먼저 자신의 작품을 만화로 먼저 쓴 다음에 그걸 원작으로 토대로 해서 영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출판사 쪽에서도 어느 정도 요구가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팬덤 쪽에서도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어서 그걸 고려해서 다시 만들어진 완게 현재 완전판인 거죠.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게 아마 2009년인가에 이걸 주문을 받았어요. 제가 그 인터넷 서점에서. 그래 이게 재밌는 얘기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학교 근처에 서점이 있었는데 서점이라는 게 말이 좋아 서점이지 서점이 아니라 문제집점이었어요. 맨날 대학교 맨날 옆에 있는 고등학생 상대로 문제집이나 팔고 홀릭의 어린아이들한테 그 학습만화나 팔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들한테 그런 잡지나 파는 아주 불량한 서점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장사는 제대로 안 하면서 맨날 고등학교에 기생해갖고 문제집이나 파는.
네네.
근데 매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뭐 물론 문화를 뭐 엄청 사랑해서 우리나라의 절체절명의 문화 위기를 탄복하고 이런 불량한 서점을 단죄해야겠다라는 거국적인 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어? 그래 만화를 다루지 않고 라노벨을 다루지 않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애초에 그거는 마이너한 작품이고 서브컬처니까 안 팔리면 안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내지도 않고 책도 순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한디야 일단 진짜 설득의 심리학 진짜 그때 당시에 쓰잘데없이 잘 팔리는 것도 있어요. 뭐 가난하지만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 뭐 진짜 주옥같이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만 맨날 여기 요만큼 갖다 놓고 그것만 파는 정말 서점에 탈을 쓴 문제집점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심지어 깎아주지도 않아. 포인트제도 없어. 적립도 안 되는 주제에 깎아주지도 않아. 이 무슨 심지어 그때는 인터넷 서점에서도 막 30%씩 해주던 시대인데 그래갖고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반 애들이랑 불만을 얘기했죠.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여기다가 호봉구처럼 각 과목마다의 모든 문제집을 저기서 사서 갖다 받쳐줘야 되느냐 돈을. 쟤들 앉아서 매월 3월이면 수천만 원씩 돈을 긁어가는데 우리가 저걸 눈뜨고 봐야 되느냐. 너무 분개한 나머지 그 당시에 친구들한테 레지스탕스까지는 아니지만 담업을 해서 차라리 이럴 바엔 내가 총대를 메고 이것 봐라 인터넷 서점에 가면 이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는 건당 싸게 살 수 있다. 저희 집이 고등학교 근처에 살았거든요.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총대를 메고 우리 집에서 배송을 받을 테니까 다 나한테 주문을 해라. 내가 다 주문해서 니들한테 다 직접 건네주겠다. 배달 서비스까지 해주겠다. 그것도 할인된 가격으로. 나는 너희들한테 뭘 얻고자 하는 게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저 서점이 잘 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라는 대의를 걸고
멋있습니다.
반에 있는 아이들과 모두 걸기를 했죠. 그래서 진짜 수학, 국어, 과학, 사회, 영어 뭐 다 샀어요. 다 사서 열심히 날랐습니다. 매일 진짜 한 며칠을 맨날 박스를 들고 다녔어요. 맨날 박스로 들고 다니고 힘들게 하고 나니까 저한테 애초에 뭘 남기려고 했던 장사가 아니었으니까 남는 건 선생님들한테 이상한 행동했다라는 그것 의식도 남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이익이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포인트.
정답! 그렇게 열심히 사서 날라주고 나서 보니까 제 인터넷 서점의 포인트가 내 개인 소지금보다 버금가는 정도의 포인트가 쌓여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새 막 플래티넘 등급이 막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등급의 인간이 되게 됐고.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많이 쌓였네? 이걸 근데 내가 돌려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써야지. 그래서 3월에 그 고난의 행군을 딱 겪고 딱 4월에 됐을 때 아 뭘 사볼까 하고서 이제 인터넷 서점을 딱 돌아다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봤었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코믹스가 완전판이 나온다더라. 딱 들은 거죠. 그래서 저거다. 저걸 사야겠다. 내가 3월 한 달 동안 고생해서 이 거짓된 문명에 저항을 한 증거로 살 수 있을 만한 저런 작품이 저거만한 게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딱 사서 그것도 고3 때 그걸 사서 아주 재밌게 읽고 훈훈한 결말이죠.
아주 훌륭합니다. 진짜 재밌네요.
아, 그래서 그래서 샀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를 막 엄청 많이 모으고 나니까 이거 뭐 했지 해서 그때 당시 덕분에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고3 때가 제가 인터넷 서점에서 평생 썼던 책의 구매량을 못 넘기죠. 고3 한 달 동안 산 책의 값이 제 평생 쓴 책값보다 더 많았으니까 그 덕분에 고3에 제 라이트 노벨과 만화책 구매에는 아주 풍족했습니다. 마일리지 덕분에. 훈훈하다. 훈훈하다.
훈훈해. 네. 정의사의 구현. 합당한 보상. 역시.
그러니까 사실 할 때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냥 할 때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애초에 제가 수익을 얻고 싶었으면 애들한테도 약간 뻥치기를 할 수 있었는데 뭐 대체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저 서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하고 나니까 근데 또 포인트 나는 게 저한테 돌아오고 나는 어디서 구매 등급이란 게 올라와서 배송비도 받지 않는 남자가 됐고
아 훌륭하네요.
영화 티켓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남자가 됐죠.
아무튼
그런 정의사의 구현을 위한 만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이야기를 해보죠.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가 뭐 이거는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극장판으로 나온 그 애니메이션 부분은 그 만화책의 1권에서 2권 중반까지밖에 내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내용은 우리 듣는 분들이 전혀 모르는 진짜 새로운 내용입니다. 새로운 내용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 당시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진짜 공전저루의 히트를 쳤는데 그때 물론 히트를 친 만큼 칭찬도 많았지만 비판도 물론 있었어요. 그 비판점 부분에 대해서 그 수긍을 했고 그 수긍점들을 고쳐서 이제 좀 더 내용을 깊게 파고 들어가고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제 전개한 내용이죠. 포스트 아포칼립스물로는 이제 전통적인 포스트 아포칼립스 설정을 다루고 있죠.
그렇죠. 인간의 추악함으로 인해서 그 전쟁의 상처로 세상이 한번 쫙 갈아엎어지고 심지어 환경까지 오염이 돼서 뭐 부해라는 부산물도 생기고
그죠.
사막화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되게 자연재해적인 부분으로 인간의 상처가 많이 남아있는 작품이죠. 특히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이 바람계곡이 바람이 항상 산에서 땅으로 부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 기후나 지형적으로. 그 바람에 항상 부해가 이 지역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천혜의 지형이다 보니까 되게 덕분에 비옥한 지역이었던 거죠. 농사 지을 수도 있고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이동하는데 자유로워서 되게 평화로운 지역이었던 마을이 바람계곡의 마을이었던 거고 거기에 촌장의 딸이 나우시카였던 거. 그런 인물에서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좀 자연과 좀 친숙하고 단순히 인간의 관점이 아닌 세계 전체를 보는 관점을 가진 나우시카가 다시 또 다시 일어나는 그 인간의 전란을 보면서 그 세상에서 겪고 아무래도 시선이 다르잖아요, 얘는. 그냥 인간의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자연의 입장에서도 보다 보니까 다양한 시선을 공유하게 되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극장판에서도 담겼지만 이제 코믹스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담겼죠.
그죠.
주제의식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자연과 인간의 추악함. 약간 그런 걸 둘 다 담아내고 있어요.
원래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가장 큰 테마로 일단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코믹스에서는 조금 한번 비틀었죠. 한번 뒤에 가서.
그렇죠.
이거는 좀 내타기 때문에 정확한 말은 못하지만 원래 단순히 극장판의 나우시카는 그 자연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나우시카라는 주인공이 그 역할을 했다면
그렇죠. 그걸 통해서 자연을 소중히 해야 되고 인간도 싸움을 좀 그만하고 그리고 사실 부해는 단순히 그 쓰레기가 아니라 인간 지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재생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였다 뭐 이런 걸 표현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너무 네타로 가득 차 있어서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네요. 코믹스를 보시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제 한 번 더 꼬은 부분도 있고 뒤에 반전도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되게 어렵게 됐죠 이야기가.
그렇죠.
나뉘어야 되겠죠.
생명의 소중함 크게 얘기하면 생명은 생명 그 자체로 소중하다.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일단 주제의식도 물론 당연히 좋고 잘 표현했지만 이 캐릭터 자체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캐릭터들이 되게 매력적이고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 하면은 여성 캐릭터들이 주인공으로
싸우는 미소녀들
싸우는 미소녀 주인공이 나오는데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여성들은 기존의 서브컬처에서 나오는 여성들보다 훨씬 뭔가 이렇게 진취적이고
강인하고 자신의 신념을 딱 갖고 있죠.
그렇죠? 능동적이며
네.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잘 드러난
그게 또 심지어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세상에 있어서는 더 적합한 성격이었던 거죠. 자신이 이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심지어 지도자의 위치였으니까 나우시카는 그래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해서 감회를 시켰던 거죠. 다른 족장이나 공주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혀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끼쳤으니까 이거는 애니메이션에서도 영향을 끼쳤지만 만화에서는 더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근데 만화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깔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하게 만들다 보니까 더 명쾌한 결론은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람 사는 세상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잘 안 풀리게 해놓으면 그거에 대한 비판의식이나 생각해볼 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것처럼 단순히 이 사람은 나빴으니까 벌을 받았다로 딱 끝나면 명쾌하지만 이런 애가 나빴지만 결국엔 살아남았네? 라고 약간 찝찝함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할 기회가 생기는 것처럼
그죠?
이 작품을 보면은 단순 명쾌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영화는 더 명쾌했다면 만화는 더 많은 소스를 섞고 더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고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약간 복잡해졌지만 그만큼 생각할 건 많아졌죠. 좀 어려워졌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중성은 극장판 쪽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대중성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극장판이 더 깔끔하게 잘 끝났는데 원래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방금 융싱 씨가 예시를 들었던 뭐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한 사람이 했는데 그 도둑질에 대하여 도둑질은 나쁜 거야 라고 한다면 그냥 그걸로 끝나겠지만 도둑질을 왜 했을까? 도둑질이 일어나야만 했던 이유?
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사회적 뭐 성장 배경이나 환경이 인간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뭐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가서 진정으로 이 사람의 행동이 잘못인가 뭐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잖아. 근데 주제의식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오히려 주제의식 측면에서 보자면 코믹스판이 좀 더 이렇게 심오하게 잘 풀어냈다고는 할 수 있겠는데 대중성 면에서 있어서는 확실히 애니메이션의 그런 단순 명쾌한 측면이 더 깔끔하고 대중성 있는 작품으로 다가왔지 않았나.
그러 보면은 만화 보셨을 때도 있겠지만 진짜 작화가 배경이나 이런 거를 보면 웬만한 만화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공들임이 느껴지잖아요. 뭐 오무 그리는데 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스크래치로 그림을 그려요.
그죠?
일일이 다 음영을 넣고 그러니까 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선을 이렇게 빗살로 그려서 그리다 보니까 정말 입체감이 있는 그림을 그렸고 그런 오무를 막 수십 마리씩 한 씬에 다 넣고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림 자체에 뭔가 따뜻함? 그림 자체, 작화 자체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나는데 그게 만화책에서도 충분히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깔끔하고 세련되고 뭔가 이렇게 화려한 작화는 절대 아닌데 노력이 들어가고 따뜻하고 뭔가 둥글둥글하고 그런 느낌의 뭔가 애정이 느껴지는
맞아요. 뭐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림을 딱 원래 그 지브리 영화 자체가 엄청나게 그 작화 퀄리티가 우수하기로 높잖아요.
그죠? 전일레로
애니메이션 상으로 봤을 때도 그 수많은 움직임과 동세와 연출을 셀로 일일이 다 그렸던 그런 장인정신이 있는 그런 스튜디오인데 그런 또 지휘하던 지브리의 수장인 미야자키 하야오가 코믹스를 그리니까 그 1초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십 장 그려야 됐던 걸 한 컷만 그리면 돼요. 와 신난다 하니까 여기서 엄청난 장밀레가 들어가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에서 이만큼 표현이 안 됐던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인간 군상들, 배경들, 연출, 효과 이런 거를 다 표현을 하니까 그런 장밀레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러면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지브리 작품에 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천공의 성 라퓨타가
아 그렇네요.
천공의 성 라퓨타라는 거는 천공의 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발달된 문명이었고 이미 한번 퇴화한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는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특히 여자 주인공은 과거 문명의 일족이다 보니까 휘말리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노골적으로 포스트 아포칼립스이죠. 구 문명과의 연결고리를 대놓고 여자 주인공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 융프라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에서도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고대 문명으로 자주 등장하죠. 이 떡밥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된 세계다. 이 세계가. 그러고 그 멸망했던 옛날 번성했던 문명의 그런 새로운 아이템, 기계, 기술, 뭐 심지어는 마법 뭐 이런 것들도 고대 문명 떡밥이라고 하죠. 고대 문명 떡밥은 그쵸? 여러 작품들에서 거의 오히려 안 나오는 작품을 찾기가 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죠?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한번 리로드된 세상이었다 이 떡밥은 굉장히 많죠. 심지어 봉신년이를 비롯한 가끔 이렇게 능력자물에서 가장 궁극의 적들이 한단 소리가 사실 이미 너희들은 여러 번 리로드된 세상의 일부에 불과하고 너희들도 또 리로드될 거야 막 이런 드립을 치잖아요.
그죠.
봉신년이도 그렇고 우리가 얘기했었던 반지의 기사조차도 아니무스가 이미 여러 번 지구를 망가뜨리고 다시 만들고 다시 지구를 망가뜨리고를 반복했던 인물로 나오고
그죠.
생각해보면 그런 인물은 많죠. 다만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이미 멸망을 해버리고 난 직후 그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얘기다 보니까 조금 별개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관점을 아까도 그 시대에 그 배경의 작품의 환경을 배경 무대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아포칼립스 작품으로 볼 거냐 아니면 아포칼립스 작품은 아니라고 볼 거냐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됐다면 고대 문명 떡밥이 등장하는 이런 소설에서도 이 고대 문명 떡밥이 메인 스토리에 영향을 주고 실제로 고대 문명에 비하여 현재 주인공이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더 퇴보돼 있고
그렇다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아포칼립스 소설, 포스트 아포칼립스 소설로 분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네요.
그렇죠. 그런 걸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가끔 보면 그거를 반전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 아니었는데 그냥 뭔가 알 수 없는 것들로 엄청난 그런 미지의 것들을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떡밥으로 대단한 거를 이용을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게 과거에 더 발달된 문명이 한번 망하면서 생긴 잔유물이었다. 이게 반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결론이 포스트 아포칼립스였구나 를 알려주는 반전물도 있고
그죠.
턴의 경단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것 자체가 주제의식인 작품이죠. 그동안 건담의 이름을 달고 나온 수많은 파생작들을 모두 포용하는 사랑으로 보듬는 우리 토미노옹
코스염 건담
네. 턴에이 건담
그렇게 얘기하니까 혹성 탈출도 생각이 나네요. 혹성 탈출도 마지막 반전이 사실은 지구였다 이거였죠.
그쵸. 옛날 영화
옛날 영화 처음 옛날 초기
그 그쵸.
그 혹성 탈출 그 이후에 나온 거는 프리퀄로.
그쵸, 지금 현 최근에 나왔었던 최신 영화들은 그쵸? 그거의 앞에 이야기를 다룬 거죠.
앞에 이야기를 다룬 거고 처음에 나왔던 혹성 탈출의 결론은 결국 알고 보니 화성이 아포칼립스였네 라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화성인 줄 알았는데 화성의 민족이었는 줄 알았지만 이건 사실 지구였다. 그러니까 포스트 아포칼립스였다가 반전이었고.
그죠?
실제로 최근에 나온 혹성 탈출 중에 두 번째 영화 있잖아요. 첫 번째 영화
부제가 뭐였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영화는 그 시저가 지능을 갖게 돼서 탈출하는 내용이고.
네네.
탈출하고 난 다음의 내용 있잖아요.
네.
탈출하게 된 다음의 내용은 포스트 아포칼립스도 인간의 입장에서. 왜냐면 이미 문명이 한번 망가지고 병균이 돌아갔고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고 저기에 지능을 갖고 있는 저 원숭이 종족 집단들이 나를 위협할 것 같다라고 위협을 느끼고 있고 결국에는 그 혹성 탈출 프리퀄이 끝나면서 결론이 뭐냐면 결국 원숭이들도 잘못한 게 워낙 많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들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결국 인간이랑 싸워야 된다 시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간들은 고전 혹성 탈출처럼 원숭이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입장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혹성 탈출도 아주 훌륭한 포스트 아포칼립스물 중에 하나죠.
아, 되게 얘기하다 보니까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다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과학적 상상력이 들어간 작품들 중에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없어요.
정말 많죠.
뭐 아까 지나가다가 잠깐 얘기했던 천원돌파 그레나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되게 미개했지만
일부에
갑자기 문명이 발전하는데 이게 다 그냥 그 높으신 분들이 자꾸 리로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였다. 다 막 그 높으신 분들이 컨트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였다.
그죠? 근데 그 틀 자체를 이제 깨부수는 게 주인공의 그런 역할이었고 되게 재밌게 본 작품이었죠.
순환돌파 그레나간도 그런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한 귀류로 볼 수 있죠.
SF 쪽 특히 사이언스 픽션 SF 소설 장르에 있어서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거의 필연적인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나.
결말이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배경 자체가 포스트 아포칼립스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미래를 모두 상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한정적으로 미래를 보여주려고 하면 왜 이렇게 한정적으로 됐느냐를 한번 망했어! 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SF는 SF인데 딱 도시 하나만을 배경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다 어디 갔어? 다 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깔끔하네요.
네. 싸우다 다 망했어! 우리만 착해갖고 살았어! 뭐 이런 느낌. 뭐 이건 농담이지만. 약간 그런 식의 전개가 되는 거죠. 에반게리온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사회가 망가지진 않았지만 한번 뭐라고 하죠 그거를? 예, 그래 세컨드 임팩트로 막 물이 잔뜩 잠겨갖고 일본 본토가 절반 이상의 물에 잠기고.
근데 사실상 에반게리온은 지구에서 출발한 그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판타지였어요.
처음부터 사실 이게 일본이 나오고 그다음 무슨 실제 일본 지명이 나오고 인간처럼 생긴 애들이 이렇게 활보를 해서 이게 실제 지구 배경으로 가상의 뭔가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에반게리온이라는 작품은 처음부터 판타지였죠? 설정을 보면
처음부터 지구는 아니죠.
처음부터 지구는 아닌데 우연찮게 지구랑 비슷하게 생겼고 우연찮게 지구에 있는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외계인이 우연찮게 도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런 느낌의 뭔가
아니 짜증나 진짜 그냥 새로 이름 짓기 귀찮다고 하든가 뭐하는
오히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다라고 할까요? 오히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착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이름 갖다 쓴 거죠. 그냥 이러한 설정이 있었고 그리고 초반에 애니메이션을 졌을 때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도 돼요. 제 생각도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설정에 파묻혀가지고 작품이 이렇게 폭주할 줄 몰랐겠죠.
뭐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인지는 안노 이데아키시만 알겠죠.
에반게리온은 나중에 특집을 다시 하는 걸로.
네.
뭐 여튼 이거는 사실 포스트 아포칼립스 조금 애매하지 않나. 네.
그냥 느낌만
아포칼립스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배경이 묻어 있다.
네, 배경이.
이게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은 아닌데 배경만 묻어 있고. 어쨌든 과거 떡밥들을 자꾸 얘기는 하니까.
그죠?
그 정도 수준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트리니티 블러드는 어떨까요?
트리니티 블러드도 아포칼립스, 포스트 아포칼립스 물이긴 하죠. 제가 이 소설을 근데 제가 보지를 못해서
뭐라고 말을 많이
처음부터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대재앙 이후의 이야기라.
유진이 말씀해 주시네요. 대재앙 이후라고 아예 처음부터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인 걸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소설 작중에서 보면 주인공이 실제로 중간중간에 막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니까 아포칼립스 이전에 그 문명을 활용하는 그런 장면들이 막 나와요. 이진법 막 써가지고 원래 무슨 지구군 무슨 군인 쪽의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무슨 커다란 금속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있어요. 뭔지 모르고 있는데 주인공은 거의 불로불사로 되게 오랜 세월을 살아오고 있는 생명체인데,
아, 원치킨이군요.
그죠? 생명체인데 그게 뚱뚱뚱뚱뚱 하니까 시스템이 켜지면서 뭔가 그런 걸 활용하는 장면도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다른 애들은 되게 신기하게 찾아보죠. 왜냐면 모르니까. 그런 느낌의 그 이미 세계가 멸망하고 새로 시작해서 뭐 흡혈귀들하고 인간하고 싸우고 이미 중세 시대같이 좀 떨어져서 칼 쓰고 창 쓰고 총도 물론 나오지만 그러면서 총도 나와가지고 총질도 하고 마법도 하고 진짜 모든 게 섞여있는 깽판 치는 이 판타지 세계에 그 전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의 생존자인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드문드문 보여주는 것들이 이게 확실히 포스트 아포칼립스 물이구나 라는 것을 잘 말해주죠.
그러고 보니까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를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가 그 한 개인의 입장에선 포스트 아포칼립스 물인 대표적인 작품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나요?
영국의 대표적인 드라마인 닥터 후가
아...
닥터 입장에서 완벽하게 포스트 아포칼립스예요.
그렇네요.
닥터 후의 일종은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뭐 가끔 시리즈마다 알고 보니 생존자가 한 명 더 있었다 떡밥이 나오는데 근본 설정 자체는 닥터가 유일한 생존자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다 죽고 인간 세계 와서 인간 세계랑 이 친구들이랑 같이 왔다리 갔다리 저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본 골자니까 닥터 입장에서는 또 포스트 아포칼립스 일 수 있죠.
그리고 거기는 언제 아포칼립스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실제로 시리즈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망한 세상이 몇 개 많죠?
그죠?
수많은 종족들이 망했죠?
언제 아포칼립스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포스트 아포칼립스와 아포칼립스와 비포 아포칼립스가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그 닥터가
아주 작품을. 신기하죠.
세상을 워낙 스케일을 크게 만들어 놨고 여기저기 건너뛰니까 경계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루비오님이 제보해주셨던 대표적인 작품들 중에 우리들은 금색의 가시로 잘 알고 있는 작가의
동물의 왕국.
네, 그 작품도 보면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게 마지막에 주제의식과도 좀 관련이 되면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작품이죠.
그죠? 사실 저것도 반전이라고 하면 반전일 수 있겠죠? 동물의 왕국 보시면 인간이랑 동물이 말도 통하고
이상해요.
동물이 이족보행하고
네, 이상해요.
덩치는 엄청 크고
네.
이상하죠? 근데 이게 좀 만화적 상상력으로 좀 동물들을 인간화시켜서 감정이입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건가 보다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네.
이 전작 때문에 학습을 해버렸어요.
그죠?
금세계 가시에서 보면 마을같이 생긴 애들이 악마인가요?
그죠? 마족이죠. 마족.
마족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아니 얘 이 작가 작품이니까 뭔가 그냥 말이 되는 애들인가 보다. 그냥
그죠? 워낙 개그적인 그런 걸로
학습을 해버린 시점인데 알고 보니까 이 멍청이들아 그럴 리가 있냐?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럴 리가 있냐? 원래 동물들이 이족보행하고 말하고 막 덩치도 저렇게 크고 이럴 리가 있냐? 이러면서. 사실은 이런 걸 써 이러면서
역으로 이용한 반전인 거죠. 뭐 이런 반전 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작품에서도 활용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걸 역이용한 덕분에 그런 어떻게 보면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게 좀 메타인 작품이긴 하지만 그런 전개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아포칼립스라는 소재 자체는 항상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돼 왔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될 스테디셀러 같은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그죠 스테디셀러 같은 그런 장르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판타지 쪽으로 가면 판타지 포스트 아포칼립스물로 따지면 마왕이 이미 승리한 세상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이 있어요. 한참 용자와 마왕물이 많이 나왔을 때
그죠?
그거를 역발상으로 용자가 마왕 편에게 들어섰다 이런 작품도 있고 반대로 마왕이 이미 이겨버렸다 라는 걸 벌써 설정을 하고 있는 작품들이 제법 있거든요. 제가 뭐 판타지 소설을 막 정통하게 읽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작품들을 가끔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식의 전개가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판타지 작품으로서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인 거죠.
그렇네요.
현재 세상의 기준으로의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아니죠.
특히 그리고 시간을 소재로 다루는 서브컬처 작품은 아포칼립스가 그러니까 주 무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등장을 하죠. 하죠.
시간 여행하고 나니까 포스트 아포칼립스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돼?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있고. 그런 느낌으로 시간 여행을 주제로 들어간 소설 서브컬처 작품은 주무대는 아니더라도 아포칼립스가 반드시 등장하고 이것을 이 정해진 결과를 뒤엎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뭐 슈타인즈 게이트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죠.
그죠. 근데 그건 아포칼립스라기보다는 디스토피아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건 멸망한 건 아니고.
멸망은 아니고 오히려 세른이라는 그 조직이 통제를 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암울해진 걸 막아봐야겠다. 주인공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난장판이 되지만.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게 있죠.
재밌네요. 또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한 게 앙주도 포스트아포칼립스가 주 무대로 돼 있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크로스 앙주.
네, 루비우님이 크로스 앙주 작품을 얘기해 주셨네요.
크로스 앙주 보신 분들은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이것도 세계 멸망 이후에 다루고 있죠.
크로스 앙주가 그건가요? 그 건담 시드 감독이 참여해 갖고.
네, 그 오프닝이 건담과 거의 판박인.
아, 그래요?
비교해보면 아주 비슷한 장면이 수시로 튀어나와서 사실상 캐릭터 얼굴하고 메카닉만 바꿔놓고 똑같은 장면을 찍으면 똑같은 오프닝으로 착각할 수 있는.
심지어 메카닉도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영향인 건가?
아니, 어차피 자기 작품 자기가 패러디가 아니라 사실 모방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사람 작품을 모방하면은 이거는 훔치기다라든지 도용,
상도덕에 어긋나는. 네,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겠지.
표절, 막 이런 식으로.
표절 시비 막 들어가고.
내가 내 작품 표절하겠다.
내가 내 작품 표절하겠다는데. 딱히 태클 걸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워낙 그 감독이 또 시드에 대한 애정이 높아서.
네. 그쵸. 그만한 메가 히트작이 또 어디 있겠어요.
아, 건담 시드. 건담 시드 욕도 많이 먹고. 욕을 먹으면서 동시에 히트를 하면서 건담 제2의 주문기를 이끌었던.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학습했어요. 아,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욕을 먹으면 인기가 생길 수도 있구나. 전 어렸을 때 순진해갖고 욕을 먹으면 당연히 망한 거라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엔 이 영화가 뭐가 애니메이션이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너무 그 기준도 없던 시절이라. 근데 나중에 이 사회 현상, 그러니까 이 건담 시드와 건담 시드 데스틴이라는 사회 현상을 보면서 학습한 게 있다면, 아, 노이즈 마케팅이란 건 이런 거구나.
노이즈 마케팅이죠.
네, 일종의. 그러니까 오히려 결과적인 거지.
저는 프레임 이론에 오히려 가깝다고 보거든요. 프레임 이론 아시나요, 용식 씨? 네.
정해진 길을 답정 너죠.
그렇죠. 프레임 이론이라 그래서 어느 한 현상을 딱 정해주, 딱 그 프레임이 형성되게 되면 다른 그것에 반대되는 주장이나 증거 뭐 이런 게 나오더라도 그 프레임을 강화시켜주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프레임 자체를 흔들지 못한다는 그런 이론인데, 뭐 대표적으로 삼양라면의 그 우지
사건,
파동 뭐 이런 사건에서도 분명 삼양라면 측에서 합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와 실험 자료들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미 삼양라면이 나쁜 기름이다, 나쁜 기름을 썼다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이 형성된 상태 이후였기 때문에 그냥 그 부정적인 느낌을 상기시켜주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는 뭐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그 삼양라면을 들었을 때 확실히 얘네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좀 꺼름칙한, 그래서 오히려 판매율이 줄어들게 된 그런 것 같아요. 시드나 시드 데스티니 같은 경우도 이게 안 좋다 하면서 까긴 까지만 깔려면 시드랑 시드 데스티니를 언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서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이렇게 처음에 초반 부분은 괜찮았으니까 재밌게 보고 이러면서 홍보 효과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시드랑 시드 데스티니가 건질만한 게 노래가 엄청 좋았죠.
노래가 좋았죠.
노래는 주옥 같은 게 많죠. 그 데스티니 1기 오프닝 참 좋아해요. 그 변신신. 그 변신하면서 그 건담에서 보기 힘든 합체신이 있잖아요.
게임 레볼루션이 건담 시드 1기 오프닝이랑 데스티니 1기 오프닝을 골랐습니다.
1기 엔딩이 좀 적절한 타이밍에 쓰이면서 저는 건담 시드 초반.
잠깐만, 근데 저희 포스트 아포칼립스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턴에이 건담이나 크로스 앙주 얘기를 하죠.
다시 넘어갑시다.
나중에 시드랑 시드 데스티니 특집편에서 다시 신나게 까는 걸로.
아, 괜찮네요. 괜찮은 소재인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다시 신나게 까고, 뭐, 칭찬할 부분 칭찬하고.
시청자 입장으로서.
네.
저도 건담을 걸로. 시드로 배운 타입이라.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 시드 건담 세대가 많아요. 시드 건담 세대가 재밌는 게, 시드로 건담을 배워서 입문을 하고, 시드 안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아, 재밌는.
알가 좋은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걸 보고 배우니까, 다른 작품을 보면 볼수록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이상적이야. 가장 밑바닥부터 보고 배우니까. 생각해봐요. 제일 훌륭한 작품을 보고, 딴 작품을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극성 팬들이 자꾸 막 미디어 믹스 하면, 아, 원작 막 파괴다, 막, 노이즈 막 말 많고, 감독은 스트레스 받고, 최고의 인기작을 미디어 믹스 해야 되는데 잘 팔리지도 않고, 그죠? 컨텐츠 파워가 떨어지는데, 이거는, 물론 그렇다고 건너시대가 밑바닥이란 건 아닙니다. 훌륭한 성우진과, 훌륭한 음악, 훌륭한 작화.
작화가 훌륭했나요?
뭐 그때 당시 나쁘지 않았나.
아, 나쁘진 않았지.
네. 작가진들이 뭐 허접한 사람들이 온 건 아니잖아요. 뭐 그리고 건담 있고. 디자인도 괜찮았고 어쨌든 좋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도 있었으나 어쨌든 비판할 만한 작품을 접하고 나니까 이걸 욕할 정도면 다음 작품은 얼마나 재밌는 거야? 다른 작품 보니까 이런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크로스 안주 얘기하죠.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는 걸로. 건담 시드를 입문해서 건담 안티가 되는 그런 내용을 나중에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주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앙주는 정말 뭐냐,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정석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딱 봐도 그 반전이 막 드러나고 이러는데 나중에 전개되는 게 보면 되게 딱 봐도 퍼스트 아포칼립스를 이렇게 은유나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얘기해줘요. 직접 퍼스트 아포칼립스 멸망한 세상에 가서 생활도 해보고. 사실 제가 완결까지 안 봐가지고 그렇게 크게 할 얘기는 없네요. 재밌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중간까지 봤는데
잘 죽고
잘 죽고
앙주에서 퍼스트 아포칼립스가 나오나가
이제 신이 있는데 이제 인간들끼리 이제 세상이 점점 이제 나빠져가고 서로 싸우고 장난 아니게 되고 하니까 결국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하고 나서 아 신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더 윤택하게 생활을 바꾸자 해서 멸망을 시키고 새로 다시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세계가 이제 마법으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네.
또 마법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도 약간 불순물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마법을 못 쓴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로 태어나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룬 내용인데 그게 점점 이제 과거의 비밀을 밝혀지면서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 물이면서 또 신이랑 또 대적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죠. 아, 근데 크로스 앙주는 사실 포스트 아포칼립스 물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여주인공 바람물이에요.
바람물.
네, 여주인공 바람물이라 초반에 보시는 분들은 여주인공한테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바람 내가 저런 년을 이러는 물이죠.
바람했습니다.
후방 가면 여주인공한테 하는 태도 때문에 또 바람을 하죠.
그렇죠? 후방 가면 좋아지긴 하는데 후방 가면 역바람이 되죠. 주변 환경이 바람이 되고 초반엔 주인공이 바람이고 정말 훌륭하죠.
크로스 앙주가 굉장히 이제 작품성도 좋고 되게 마무리도 엄청 잘 지어 있어갖고 동시대에 했던 알드노아라던가의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비교하면 되게 괜찮은 마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진입장벽이 높은 게 굉장히 선정성이 높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접근을 못해요.
확실히 알드노아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를 따라서 알드노아를 알아도 프로스 앙주를 안 보거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죠?
예, 대중성 면에서는 훨씬 낫죠. 알드노아가 그렇게 욕을 먹었어도 일단 1기까지는 그래도 화제성이 많이 있었고 초반은 그래도 초반은 괜찮았어요. 뭐 그렇습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원래 포스트 아포칼립스와 관련된 얘기만 하는 건 처음부터 아니었지만 정말 점점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얘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폭주하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포스트 아포칼립스
다운 작품
다운 작품
또 뭔 작품이 있을까요? 한 작품만 더 말하고 얘기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어느샌가 원래 방송에 참여하기로 예정이 안 돼 있던 루비우님이 불쑥불쑥 난입해서 난입 몬스터로 등장하셔가지고 무슨 템을 드랍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쵸. 그러고 보면 설국열차도 어떻게 보면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죠. 동시에 디스토피아를 깔고 있는 사회 비판도 동시에 하고 이미 세상이 망해버려갖고 결차를 통해서 살고 있는
그죠.
사람들의 생존기니까. 설국열차는 보셨나요?
아, 저는 설국열차는 안 봤습니다.
아, 안 봤나요?
안 봤어요?
오히려 저는 되게 메이저하고 유명한 거는 굳이 찾아보지 않는?
사실 근데 설국열차는 메이저하고 유명할 수가 없는 작품인데 또 우리나라 특유의 한국의 감독 누구누구 씨가 할리우드에 무슨 배우랑 무슨 작품성 있는 걸 만들었대로 강제로 메이저를 끌어올리는 작품이죠.
그렇죠.
이야기로 보나 뭐로 보나 그렇게 메인스트림까지 올라갈 만한 작품은 아니었는데.
또 마이너한 작품도 아니야.
그러니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재미도 어느 정도 있고 작품성도 있는데
그 정도로 뜰 작품은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막 그렇게 오락과 대중성을 만든 타깃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서.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중성을 가지게 됐죠. 보면은 되게 사회비판적인 얘기도 많고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설정도 잘 나타나 있죠. 열차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해서.
그죠?
네.
열차 1년 365일 돌아가고 있고 세계를.
네. 이게 돌지 않으면은 얼어버릴 테니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아, 그러고 보니까 매드맥스 얘긴 하고 그 얘기를 안 했네요.
북두의 관. 그렇죠. 어어 그것은 왕왕귀 어어
저게 무슨 내용이에요?
대건이 이제 핵전쟁으로
황폐화된 미래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핵전쟁으로 황폐화된 미래
상상했던 것
이제 탱크나 뭐 이런 미사일 전투기 같은 건 하나도 없고 이제 육체 그러니까 총기 같은 거나 뭐 바주카포 이 정도는 남아있는데 이제 뭐 탱크나 미사일, 뭐 전투기, 전함 뭐 이런 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원시적인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환경, 부족해진 자원 이런 것들 사이에서 옛날 고대 몇천 년 동안 무술을 수련했던 그런 북두의 권이라는 북두신권의 계승자들이 이제 황폐화된 세기 말에 이제 구세주가 되어서 이제 압제자들을 몰아내고 민중들을 해방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미래가 돼서 이제 병기가 약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무술 실력, 이 개인의 육체적인 강도가 이제 곧 무력의 척도가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설정입니다.
어, 그렇군요.
되게 유명하죠. 육체 근육으로 울룩불룩한 주제에. 직접 펀치는 안 하고
혹시 손가락 어느 님이 죽어 있다가 거기서 나왔던 거
그거죠. 펀치는 안 하고 손가락 끝으로 점혈을 해가지고 너느 님이 죽어 있다 이러면서 3초 후에 몸이 터져서 죽고 유명한 장면이죠.
그렇죠. 사실 매드맥스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거기 보면 이렇게 징박힌 옷 입고 막
모이칸의
대머리 캐릭터들은 사실상 그런 매드맥스에서 나오는 그런 비주얼을 많이 따왔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매드맥스는 그런 핵전쟁으로 세기말적인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특히 분노의 질주 같은 경우에는 디젤펑크로 살아가죠.
그죠?
최근 작품. 근데 이제 북두의 거는 주먹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먹으로 살아가.
오지 이한 주먹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간다. 또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게 초창기 조조고.
그러고 보니 조조도 아포칼립스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조조의 아포칼립스... 아 하긴... 조조 7부 스틸볼런에서
6부에서 7부로 넘어가는 시점이
그렇죠? 6부에서 7부로 넘어가는 시점이 근데 그건 아포칼립스라고 하기보단 평행세계 시점으로 보는 게 좀 더 많겠죠.
워낙 거기는 몇 대에 걸친 이야기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사실상 아, 조조는 너무 이야기가 방대하고 심지어 무슨 우스갯소리가 있냐면 작가가 자기가 작품을 쓰고 캐릭터를 쓰고 이렇게 만화를 그리는데 독자들이 그 전에 썼던 설정 위반이라고 까는 항의 편지나 그런 코멘트가 들어와서 귀찮아서 그냥 세계를 리셋시켜버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게의 칠부군요.
예, 그래서 귀찮아서, 아이, 자꾸 팬들이 짜증나게 지금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다는데, 내가 그 전에 썼던 거 가지고 자꾸 왜 이렇게 태클이야? 이러면서. 차라리 세계를 새로 엎어버리고.
새로 아, 모순 일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새로 엎어버리고, 이제 새로 시작한 게 칠부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고 보면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중에 사무라이 세븐이라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 7인의 사무라이라는 일본의 유명한 영화를 50주년 기념으로 만든 2004년작 애니메이션인데, 그러니까 7인의 사무라이는 전혀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아니에요. 근데 사무라이 세븐이라고 만든 이 애니메이션은 곤조에서 만든 건데 포스트 아포칼립스예요.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SF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던 상태에서 한번 도태되는 시대라서 보면 로봇도 공존하고 건물 자체가 이미 그런 사막 한가운데 엄청난 그런 오버 테크놀로지적인 건물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서 있는데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오버하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 사무라이 세븐이라고 했다시피 여기에 7명의 사무라이들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칼과 그런 아주 아날로그적인 투창이나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그런 로봇을 비롯한 최신 테크놀로지들을 썰어버립니다.
썰어버립니까?
네, 썰어요. 썰어. 샤글샤글 하고 썰어.
그죠? 저도 되게 직접 전편을 본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몇몇 애니메이션 클라이막스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제법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더라고요. 저는 이걸 그렇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접했는데
되게 인기 있었다고 네. 전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전편을 이렇게 감상을 했는데 그냥 재밌게 봤거든요. 나름 신선했어요. 오버테크놀로지가 공존하는 시대에 칼 만들고 사람들이 싸운다라는 컨셉이 있어서
사무라이 세븐에서 보면 그 총과 뭐 오버테크놀로지가 난무하는 그런
네, 로봇
사회에서 로봇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칼 하나 가지고 베어가면서 싸우는 캐릭터에 대한 로망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런 로망을 진짜 극대화시켜서 만든 게 앞으로 사무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무슨 작품이죠?
앞으로 머리를 한 흑인의 선글라스를 끼고 사무라이가 있어요. 참 특이하죠?
와페니즘이 잔뜩 보이네요.
그죠? 사무라이가 있는데 이 사무라이가 이제 헤쳐나가는 내용이에요. 여러 군함들을. 근데 그 배경이 어디냐면 미래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부릉부릉하면서 한 등에는 칼을 들고 썰으면서 다니는 건데 진짜 자비 없이 폭력성이 아주 자비가 없어요. No mercy. 진짜.
그런데 이 작품이 포스트 아포칼립스예요?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아요.
같아요?
정확한 설정이 사실 이 작품도 좀 불친절해서 그냥 솔직히 나와서 치고 받고 애들 피 흘리고 목 댕강댕강 날아다니는 그런 작품인데
도대체 뭐하러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 7인의 사무라이 얘기를 해서
그냥 생각이 나셨다.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런 캐릭터들도 또 제법 있고 그러니까 칼이라는 게 원래 서브컬처에서 되게 로망스러운 가장 주류 무장이잖아요.
저 이거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그리기도 편하고 심지어
시공을 배워버릴 수도 있어요.
시공을 배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의 칼이라는 게 원래 판타지에서도 그렇고 뭐 고대에서부터 되게 무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되게 전통적인 인기 있는 무장인데 그 미래 포스트 아포칼립스에도 칼을 휘두르면서 칼 하나만으로 먹고 사는 검사 이야기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있어서 앞으로 사무라이라는 건데 사실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아닙니다. 되게 선정성이 어마어마해서
왜 얘기하셨어요?
추천하고 싶은 작품만 얘기할 순 없잖아요.
추천하고 싶은 작품도 얘기하는
아니 그리고 취향이 다양하니까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뭔가
선정적이라고 하니까 보는 사람은 있을 거다.
선정적인 이런 작품을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사무라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성인 남성분들도 많이 들으시니까.
아, 그럼 와페니즈 미래의 와페니즈 느낌을 살린 작품이라면 최근에 나온 게 또 하나 있었죠. 닌자 슬레이어.
닌자 슬레이어.
닌자 슬레이어.
도모. 닌자 슬레이어 데스. 도모. 넘어가죠.
실패한 드립 같습니다.
아니요, 전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네,
편집으로 살릴 수 있어요.
어, 이거 전혀 안 실패했는데? 방금 재밌지 않았어요?
재밌지 않았나요?
어, 이거 닌자 슬레이어 본 사람들이면 다 알아듣는 개그예요.
와페니즈, 닌자. 미래 미사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쫙 이야기를 해서 마지막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포스트 아포칼립스 얘기를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해봤는데 포스트 아포칼립스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어떻다? 나에게 있어서 이런 작품들은 어떤 작품이다?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좀 부담스럽겠지만 아 이런 작품은 이래서 참 괜찮은 것 같다.
뭐 초반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혹은 아포칼립스라는 그런 소재 자체는 그 전에 쌓여져 있는 사회나 그 전에 과거나 아니면 현재 같은 존재하는 배경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써내려가기에는 너무 제약이 많고 그리고 주제의식을 드러내기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새로 한번 새로운 세계 아니면 주제의식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포칼립스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한번 싸그리 청소를 하고 배경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이제 딱 주제의식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쓰일 거고 지금까지도 자주 쓰여왔고요. 그러고 크게 구분하면 아포칼립스를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고 포스트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 이후에 어떻게든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고 살아가는 내용에서도 잔잔하게 치유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살아남은 가운데도 또 인간들끼리 아웅다웅 하느냐 아니면 인간이 하나로 힘을 합쳐서 아포칼립스 이후에 어떤 위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쓰느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라는 작품 자체를 좋아하는 거는 백피님이 얘기해 주신 거랑 어느 정도 겹치는데 상황의 모순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현대 문명이나 그 문명보다 더 훌륭한 요소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으나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고물 덩어리에 불과하다. 내가 지금 맨날 살면서 보고 있는 저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자동차 같은 게 저 세상에서는 마치 내가 모아이의 석상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으로 유물같이 보고 있다.
그죠.
이러한 뭔가 앙상불안, 요상한 상황에서 보여지는 재미있는 점들. 그러한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미래는 지금보다 더 세상이 거대해져 있고 더 뭔가 발전해 있을 것이며 좀 더 테크놀로지가 더 발전해서 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비롯한 다양한 SF 영화에서 우리를 얘기해주는. 근데 그런 세상을 상상하고 있지만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은 그걸 일부 긍정하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부정하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더 좋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좋아져 있는 세상에서 안 좋아져 있거나 아니면 세상이 다 멸망을 해버린 다음이라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소유한 것이 더 적고 카페 알파처럼 뭔가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고 상상력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모순적인 상황을 설정할 수 있는 작품이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아하고 제가 최근에 신작 애니메이션을 챙겨본다고 하면 항상 맨날 러브코미디 학원물만 하렘 러브코미디 학원물만 자꾸 보고 있더라고요. 의도하지 않게.
그래서 의도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있어요. 제가 뭐 챙겨보려고 일부러 그런 장르를 챙겨본 건 아닌데 그냥 딱 즉흥적으로 이거 이런 점이 흥미롭네 하고 보면 그런 작품인 거죠. 그래서 조금 요즘 들어서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아 내가 원래 이 서브컬처를 좋아했었던 이유는 SF적이고 세계가 매우 크고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싸움을 해도 막 애들이 칼 싸움하고 마법 펑펑펑 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오버 테크놀로지적인 전투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그런 걸 발전한 세상을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저는 좀
그죠?
그런 세상과 사회를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작품을 되게 좋아했는데. 아, 내가 초심을 좀 잃지 않았나. 그런 작품들은 솔직히 말하면 난이도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애니메이션 중에 그런 작품 나와서 제 만족에 들었던 작품이 열에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작품이에요, 솔직히. 조금 나쁘게 말하면 애니메이션으로 건지기 어려운 난이도가 있다고 하고 차라리 소설이나 만화로는 그런 작품들 보면 괜찮은 작품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으로 하면 그 작화하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막 잘라내거나 설명이 불친절하거나 막 이런 작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요즘 한동안 로봇물 많이 나왔잖아요. 크로스 앙주, 황영기 발브레이, 말드노아 제로 작년에 한참 로봇물 많이 나왔을 때 그쵸? 내심 좋아하면서도 건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장르라고 건드려봤자 지뢰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니까 이거를 고작 13화로 끝내겠다고? 줄거리만 봐왔건 절대 13화로 끝날 내용이 아닌데 대부분의 예상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혁명기 발브레이브도 그렇고 물론 분할 이프였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좀 제가 세계관 덕질을 하는 제가 세계관 덕후잖아요. 백피님도 세계관 덕질 좋아하시지만
그죠?
제가 세계관 덕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자꾸 사설이 길어졌는데 루비우님 이상한 춤을 추고 있고
사설?
그러니까 결론은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을 제가 SF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좋아하는 장르인데 또 최근엔 정작 러브코미디 하렘물만 파서 살짝 아쉬웠는데 백피님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봐서 이런 이야기가 하고 싶어졌듯이 저도 최근에 시도니아의 기사를 딱 보고 아 이런 얘기가 하고 싶어져서 딱 마음이 맞았던 게 아닌가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강제로 하고 나니까 참 파렴치한 마음이 드네요.
아, 근데 방금 융신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그 낯설게 문학적 테크닉 중에 낯설게 보기라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사물을 다른 용도나 다른 관점에서 낯설게 봐서 거기서 참신성이나 재미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문학적 기법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에서는 확실하게 확연하게 잘 드러나서 거기서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대표적으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같은 경우 과거 문명에서 우주선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뭘로 쓰이냐면 금속 광산으로 쓰여요. 세라믹 광산?
그 배 자체를
자원 취급을 하는 거죠.
채취원으로 보는 거죠.
그걸 이제 어차피 못 쓰니까 네. 못 쓰고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미 망가졌고 그런 것들 이제 뜯어가지고 이제
자원 취급을 쓰는
그런 느낌의 이런 낯설게 보기 자동차 같은 것이 마치 마야의 석상처럼 보듯이 이런 느낌이 확실히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이제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아, 만족스럽네요.
뭔가 많이 나오니까. 사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뭔가 하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그러고 보니까 이런 작품을 봤었는데 이 작품에 이런 거 있었지. 아, 그러고 보니까 건담 시즌 망한 작품이었어. 우와하하하. 하지만 음악은 좋았지. 음악만 좋지. 우와하하.
예의가
다시 또 건담 시드로 가는데
네 시드는 나중에 특집으로 다시 하는 걸로
네 그럽시다. 그러면은 오늘 융프락 융신의 프리토킹 라디오 돌아온 백피님 특집 포스트 아포칼립스 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취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 다시 집 떠나가 열차 타고 훈련소가 아닌 자대로 돌아가시는 백피님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번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빠이니. 와.
감사합니다.
안녕. Tang Baji Tenshi.